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시장이 걱정하고 있는 오라클의 CDS 프리미엄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엔비디아 매출 채권은 너무 심각하지 않냐, 구글 CEO가 AI 버블이라던데, 마이클 버리가 AI 버블 사이클이라고 숏을 쳤던데,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공포는 저는 승자가 결정됨으로써 AI 인프라 사이클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구글을 AI 버블 속에서 노아의 방주 포지션에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자, 오늘은 연수루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네. 이제 출연을 해주셨는데 네. 반응들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특히 네. 단테 보고 있니? 단테
인형을 해가지고 감사하게도
이거 내용 너무 네. 좋다. 지난주에는 AI가 페이즈 2로 넘어가는 것 같다 이런 네. 얘기를 해주셨고, 오늘 가져온 주제도 흥미롭습니다. AI가 버블인가?
네, 맞습니다.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네. 연수루만의 방식대로 해석을 해줄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요즘에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주제가 이 AI 버블론인데 AI 버블론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 접근 방식을 제가 좀 제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네.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AI 버블론이 화두가 되고 있는 이유는 당연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주가가 빠지고 있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주가가 10월 29일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날이 되게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FOMC가 반영되는 날이었고, 그리고 빅테크 실적 발표가 끝나는 날이자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던 날이에요. 빅 이벤트가 모두 몰려있던 날에 빵 터트리고 나서 그때 이후로 주가가 내리 빠지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종속되는 이슈들도 되게 AI 버블론을 증폭시키는데 좀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메타가 10월 31일 날 부채 발행을 했고요. 30빌리언짜리. 그리고 마이클 버리가 AI 숏 포지션을 공개를 했습니다. 팔란티어랑 엔비디아 풋옵션 포지션을 공개를 했고,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구글 트렌드에서도
관심도가
네, AI 버블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AI 버블론이 부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이런 비슷한 버블을 예전에도 한번 겪어봤었죠. 20년 전에. 그게 이제 닷컴 버블이었는데 AI가 닷컴 버블처럼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거를 좀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닷컴 버블 당시를 돌이켜보면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존재했습니다. 기대는 장밋빛 미래였고요. 인터넷이 펼쳐질 장밋빛 미래였고, 현실은 이게 진짜로 인터넷이라는 게 수요가 있는 거냐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괴리가 그동안 많이 투자해놨던 설비들에 대한 과잉 투자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면서, 여기 보시면 파란색 선이 시스코 주가인데 시스코 주가가 급락을 했었죠.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 엔비디아 주가를 이 시스코 주가에 겹쳐서 이렇게 계속 그리는 이런 그림놀이들이 되게 유행을 많이 했었어요. 사이클 내내.
네네. 이게 참 뭐 파이낸셜 타임즈가 늘 부정적이에요. 네.
그렇죠.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야, 나 보면은.
네.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네. 근데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닷컴 버블이랑 지금의 AI 사이클은 아주 본질적인 부분에서부터 다르다라는 거예요.
네.
이거를 알려면 닷컴 버블이 어땠는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러네요.
닷컴 버블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당시에 이게 버블로 끝났던 이유는 가짜였기 때문이에요. 그때 이제 유행했던 문장이 인터넷 트래픽이라고 하는 게 100일마다 2배씩 증가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데 여기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겠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 통신을 사면 여기에 설비를 깔면 나는 곧바로 이 ROIC, 그러니까 투자 대비 효용을 바로 거둘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들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통신사들이 광 케이블을 계속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다 매설을 했습니다. 땅 밑에다가. 그러면서 이 광 케이블을 매설할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스위치랑 라우터를 팔고 있는 시스코가 그때 당시에 시가총액 1등까지 올랐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 AT&T 연구원들이 팩트체크를 해봤더니 미국의 인터넷 트래픽은 매년 2배씩 증가를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100일마다 2배 대비로는 되게 낮은 수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수요는 별로 없는데 공급은 이 100일마다 2배씩 증가할 거라고 보고 매년 10배씩 증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수요와 공급의 괴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를 키웠던 거는 이 통신사들의 대응이었어요. 통신사들이 광케이블 깔아놓은 게 수익화가 잘 안 되니까 Indefeasible Rights of Use라고 하는 새로운 회계 계정을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본인들이 깔아놓은 광섬유 용량에 대한 임대권을 수십 년 동안 임대를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팔았거든요, 임대권을. 네. 이거는 이제 판매 즉시 매출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통신사들은 실제로 인터넷 수요가 발생하기 전에도 매출을 땡겨올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글로벌 크로싱이랑 월드컴이라고 하는 굴지의 이제 통신사들이 엄청나게 큰 회사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줬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버블이 터진 거죠. 이 버블이 터졌던 이유는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연준의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되면서 부채를 땡겨서 광케이블을 매설했던 그런 통신사들이 연쇄 부도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 글로벌 크러싱이랑 월드컴도 다 파산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장거리 도매 가격, 그러니까 광케이블 가격, 광케이블 그 통신 가격이 네. 미국에서 급락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러면서 사실은 지금의 빅테크 회사들이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싼 그 통신 비용을 지불을 하면서도 서비스를 만들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때 당시에 깔렸던 광섬유 중에 10%도 안 되는 광섬유만이 그때 실제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사용되지 않은 광섬유들이 빛이 들어오지 않는 파이버라고 해서 다크 파이버라고 불러요.
아, 그래서 다크 파이버군요.
네,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만들었던 사람들의 피가 묻은 다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파산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힘들게 그래서 파산하면서 가격은 또 엄청나게 낮아지고.
맞아요.
가격이 낮아지니까 또 이제 빅테크들이 생겨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되는 거고.
맞습니다.
이게 참 역사가 좀 그래요.
네. 항상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빅테크들이 그렇게 소양 위에서 일어설 수 있었던 거는 이 이후에 몇 년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그래서 네. 버블이 다 꺼진 이후였고 그때 당시 인프라 투자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금 조달의 건전성이 너무너무 낮았습니다. 그때 기업들이 부채를 발행했는데 이 부채의 담보는 희망이었어요. 이 기업이 나중에는 돈 벌 수 있을 거야라는 희망으로 부채를 발행을 했고 그쵸. 그리고 그때 당시에 주가가 버블 사이클에서 계속 오르니까 뻥튀기 된 밸류에 증자를 할 수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거를 더 악화시켰던 게 벤더 파이낸싱이라고 해가지고 그 시스코 같은 회사들이 통신사들이 그때는 다 신생 스타트업들이었어요. 그래서 돈이 없다 보니까 일단은 얘네한테 팔아야 되는데 얘네가 돈이 없으니까 그럼 내가 돈을 빌려줄 테니까 이걸로 내 라우터랑 스위치를 사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팔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시스코는 당시에 매출을 기록할 수는 있었지만 실제로 현금을 받지는 못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버블을 키웠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이 금리 인상기를 버티지 못했던 작은 통신사들부터 파산을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계속 연쇄적으로 파산을 했어요. 그러면 시스코는 이제 이중고를 겪게 되는 거죠. 이 통신사들, 그러니까 자기 물건들을 팔 통신사가 없어지는 거고 거기다가 자기들이 돈을 빌려줘서 물건을 팔았는데 그 빌려준 돈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스코 주가가 폭락을 해서 이거를 회복하는 데까지 24년이 걸렸어요.
최근에 며칠 전에.
네, 며칠 전에 전고점을 바꿨더라고요.
며칠 전에 전고점을.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부작용이 그 정도로 컸다는 거죠, 사실.
근데 이게 좀 저는 늘 이제 궁금했던 것이 금리 인상은 여기서 시작을 해서 금리를 올렸는데 금리 인상하는 동안 주가는 더 올랐단 말이에요.
맞아요.
참 이게 예상하기가 금리 인상하면 끝나냐 그것도 아니었었던.
맞습니다.
참 이걸 보고 이제 알기가 좀 어려운 건데 어쨌든 시스코는 24년 만에 최근에 신고점을 돌파했다. 아 이것도 좀 인상적인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네 단어가 영어에서 가장 비싼 단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건데 먼저 이 this time 그러니까 이번이 왜 이번이 다른지를 먼저 보려고 해요.
네.
이번 사이클이 다른 이유는 AI가 진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하.
사실 AI 사이클에서도 걱정들이 많아요. 이 아까 보여드렸던 벤더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거에 비슷한 형태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엔비디아랑 오픈 AI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오픈 AI 서클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업체들이 엮여 있는 이런 순환 구조가 이미 강하게 결착돼서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장 참가자들이 AI 버블 터지면 얘네 다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수요와 공급단에서 나눠서 살펴보면 먼저 수요단에서는 AI랑 인터넷의 수요가 올라가는 속도가 다릅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이 신기술의 수용 비율인데 네, 침투율입니다. 침투율인데 인터넷 당시를 보시면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이후에 천천히 증가했어요. 이게
그러네요.
뭐 지수 함수긴 한데 네, 되게 느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즉각적인 투자에 대한 ROIC 회수를 보장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인터넷 자체는 이제 침투를 하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AI라고 하는 거는 사실 기업들이 적용을 시키면 본인들 그 워크플로우에 적용을 시키면 곧바로 인건비를 절감을 할 수 있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ROIC 개선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렇게 AI의 채택 속도가 이전 여러 신기술들 대비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닷컴 버블이 일어났던 가장 큰 원인이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과잉 투자로 이어졌던 건데 이제 기대와 현실이 같이 가고 있어요, AI는. 어허.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데이터 센터는 다크파이버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적어도. 그래서 이 수요 측면에서 전혀 걱정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공급단에서 봤을 때도 이거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그때 당시랑 이 뭐냐 체력 자체가 달라요. 이때 그 닷컴 버블을 주도했던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랑 지금 AI 그 사이클을 주도하고 있는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인데 밸류에이션을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굉장히 낮아요 그때 대비. 근데 이 밸류에이션이 낮다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이 기업들이 지금 엄청 안정적인 상태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어떤 측면에 안정적이냐면 이제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굉장히 돈을 잘 버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거를 투자를 재투자를 하기 위한 현금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잘 벌고 돈을 잘 쌓아놓는 회사들이 지금 사이클을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랑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때는 희망을 담보로 한 자본 조달이었지만 지금은 실적을 기반으로 한 현금이랑 부채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완전히 지금은 다른 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PER이 낮다는 거는 돈을 잘 벌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네. 여기까지는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다 인지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상당히 많이 나왔던 얘기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끝나도 되는 거냐 우리는 그럼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냐라고 하면 저는 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외쳤던 그 네 단어를 다시 외쳐보려고 하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어떤 점이 다른지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해요. 지금이랑 그때랑 다른 점은 여기 위너 테이크스 얼이라 적어놨는데 저는 AI 사이클이 닷컴 버블이랑은 아예 다른 결말로 귀결이 될 것 같아요. 아하.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터넷이랑 AI라는 기술이 인류의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인데 둘 다. 근데 이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이 다릅니다. 아하. 인터넷은 보면 가장 큰 철학이 분산이랑 개방이었어요. 네. 그래서 인터넷 산업에 진출하려고 하는 기업들은 산업에 진출하기가 되게 쉬웠습니다. 진입장벽이 되게 낮았어요. 그래서 이때 인터넷이 점점 확산이 되면서 넷플릭스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수많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들이 많이 등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AI는 다릅니다. AI는 집중과 연산을 본질으로 해요. 그래서 이 집중과 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 AI를 주도하고 있는 업체들은 산업의 진입장벽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더 이상 다른 업체들이 진입을 못하게 계속 만드는 거예요. 이 집중이나 연산이라는 특징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AI가 최종 승자가 결국에는 모든 것을 가져가는 위너 테이크스 얼이라는 형태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의 빅테크 업체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얘기들, 차고에서 이 두 명의 엔지니어가 서버 한 대를 가지고 시작했던 그런 그림으로 다 시작을 했어요. 구글도 그랬고 아마존도 그랬고 애플도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번 AI 사이클에서는 이렇게 개천에서 용나는 스토리는 다시 쓰여질 수 없다고 생각해요. 신생 스타트업이 아닌 지금 빅테크 업체들이 이 AI 사이클을 이끌고 있는 것 자체가 위너 테이크스 얼이라고 하는 이번 사이클의 특징을 방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참 그 AI가 처음 나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겠다. 그래서 스타트업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 이게 GPT가 업그레이드 될수록 이번에 또 재미네이도 얘기하겠지만 아 제가 다 했는데 내가 하려고 했던 거 다 나와버렸어. 막 이렇게 맞아요.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스타트업계에서도 상당히 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죠, 점점. 그래서 저는 이 AI 사이클이 승자 독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능이라고 하는 거에는 카테고리가 없어요. 이게 인터넷이랑 가장 큰 차이점인데 인터넷은 사실 각자의 카테고리가 있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존은 이커머스를 그리고 구글은 검색을 그리고 페이스북은 SNS를 이런 식으로 각자의 카테고리에서 1등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카테고리들이 다 공존을 할 수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AI라고 하는 거는 뭔가 서비스를 파는 거라기보다는 이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지적 능력 그 자체를 파는 거기 때문에 2등을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등 AI 모델이 2등 AI 모델 대비 IQ가 20이 높다고 했을 때 우리가 굳이 그 2등 모델을 써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예. 이 지능 격차라고 하는 거는 전혀 타협할 수가 없는 가격이 싸다고 해서 쓸 수가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지능이라고 하는 거에 카테고리가 없다는 측면이 이제 AI의 승자 독식 구조를 좀 뒷받침을 한다라고 네.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AI라고 하는 거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데이터 집약적인 생산성 혁명입니다. 이 데이터 집약적이라는 말이 뭐냐면 원래 인류 역사에서 있었던 농업혁명부터 시작을 해서 산업혁명, 그리고 전기혁명, 그리고 인터넷혁명까지 모든 혁명들은 다 노동집약적이고 자본집약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노동력을 많이 투입하면 이기고 자본을 많이 투입하면 이기는 혁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AI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집약적인 혁명이에요. 데이터를 많이 가진 곳이 이길 수밖에 없는데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태생적으로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챗GPT를 예를 들어보면 챗GPT가 처음에 AI 모델을 출시를 해서 그거를 사람들이 막 많이 쓰면서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데이터가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AI는 그런 데이터로 본인을 더 강화시켜요. 그러니까 그 강화시킨 데이터를 통해서 더 좋은 품질을 만들게 되면 더 많은 유저들이 모이고 이 선순환 구조가 반복이 되면서 1등, 2등이 1등을 이길 수가 없는 초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집약적인 AI라고 하는 거의 구조 때문에 AI 사이클은 태생적으로 위너 테이크스 얼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시장이 걱정하고 있는 오라클의 CDS 프리미엄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혹은 엔비디아 매출 채권은 너무 심각하지 않냐 네. 혹은 구글 CEO가 AI 버블이라던데 혹은 마이클 버리가 이번에 AI 버블 사이클이라고 숏을 쳤던데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공포는 저는 승자가 결정됨으로써 AI 인프라 사이클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구글인데 저는 구글을 AI 버블 속에서 노화의 방주 포지션에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AI 버블 속의 노화의 방주가 구글이라는 네. 얘기인데, 네. 아, 이 이야기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버블과 관련된 이야기를 쭉 하다가, 잠깐만. 구글이 나타났어요. 구글이 뭐길래 구글 이야기가 나오나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구글을 AI 버블 속의 노화의 방주 포지션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지난주에 되게 의미 있는 일이 미국 증시에서 하나 있었어요. 아하. 저는 이 시가총액 순위의 변화가 되게 많은 거를 의미한다 생각을 하거든요. 챗GPT가 한창 각광을 받았을 때 2023년에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가총액 1등에 오른 적이 있어요. 애플을 맞아요. 제치고. 맞아요. 그래서 그때 모바일의 시대가 끝나고 AI 시대가 왔다. 이런 의미가 있었고 우리가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등이 됐을 때 AI 인프라 사이클이 더 강화되고 있다라는 이런 신호가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알파벳이 마이크로소프트 시가총액을 제치고 전 세계 시가총액 3등에 올랐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지금 3, 4, 5등을 보시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거든요. 이게 셋 다 우리가 CSP라고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3, 4예요. 그러니까 가장 전 세계에서 클라우드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 3, 4인데 이 중에서 사실 알파벳은 3등 주자였습니다. 그런데 알파벳이 지금 1등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시가총액에서도 엔비디아, 애플 다음에 3등으로 올랐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다 생각을 하는데 알파벳이 지난주에 이렇게 시가총액이 순위가 올라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제미나이3 출시였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얘기를 나누고 계신데 제미나이3의 출시가 저는 생각보다 이 AI 사이클에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의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위에 차트가 알파벳의 차트고 밑에 차트가 나스닥 지수의 차트인데 3분봉 차트인데 여기 보시면 이 제가 파란색 화살표를 그어놓은 시작점이 제미나이3 출시 시점이에요. 아. 그래서 제미나이3를 출시한 이후에 구글은 올라갔는데 나스닥은 내려갔거든요. 아하. 이게 저는 좀 많은 걸 의미한다 생각해요. 이 구글의 제미나이3라고 하는 게 구글에는 좋지만 나스닥에는 안 좋게 해석이 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 생각을 하는데 제미나이3 프로를 발표를 할 때 다른 모델들이랑 그 성능 격차를 나타낸 건데 뭐 이거 외에도 다양한 지표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수많은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간단한 것만 설명을 드리면 이 메스 아레나 에이펙스라고 하는 지표가 있는데 이거는 수학 최상위 경시도의 문제를 얼마나 많이 풀 수 있냐라는 거에 대한 지표인데 보시면 GPT 5.1이 1% 그리고 클라우드가 1.6%인데 제미나이3가 23%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난이도의 문제도 제미나이는 다른 모델 대비 압도적으로 많이 풀 수 있다는 거고
비교가 안 되네요.
네, 비교 자체가 안 되죠. ARC AGI2라고 하는 게 이 모델이 얼마나 AGI에 근접했느냐를 측정하는 지표인데 GPT나 클라우드 대비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죠. 31%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미나이3가 가장 앞서고 있어요. 이거 외에도 수많은 지표들이 제미나이3 프로의 성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뒷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굳이 추가로 설명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 제미나이3가 발표되고 나서 나온 변화가 더 중요한데 이게 이제 폴리마켓이라고 하는 그 예측 시장의 강자 사이트에서 어떤 회사의 AI 모델이 2025년 말까지 가장 최고의 모델이 될 거냐라는 거에 대한 배팅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 사람들의 이 AI 모델에 대한 평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데 보시면 이전에도 이미 제미나이가 높았지만 출시되고 나서 거의 이제 90%가 넘어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AI 모델 시장은 제미나이가 재편한다라고 베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저는 이제 도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홀리마켓에서 이 정도의 확률이 나온다는 거는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네, 2025년 끝날 때까지는.
네.
근데 이게 저는 여기서 벌어지는 시점이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이때 GPT-5가 나왔죠.
맞아요. 네, 정확합니다.
실망한 거예요.
네.
오픈 AI가 될 줄 알았는데 네. 실망하면서 떨어지고 아 이게 재미나이가 되겠다라는 네. 걸 밝혀 이제 이미 이제 아는 사람들은 알았는데
그렇죠.
에이 그래도 뭐 어차피 지금 사용자가 많으니까 그런 얘기였었는데 이번에 제미나이 3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일반인들도 이제 알게 되는
그렇죠.
그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체감이 되니까 그게. 네. 그래서 뭐 GPT-5랑 클라우드 3.5가 이제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인간 전문가의 상위 10% 수준이었다면 제미나이 3는 모든 전문 분야에서 상위 0.1%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등 모델을 쓰는 거는 단순히 이거 좀 불편하네? 가 아니라
네.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환각현상이죠. 뭔가 물어봤을 때 얘가 이상한 데서 답변을 끌어와서 잘못된 대답을 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비즈니스 리스크까지 확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2등 모델을 쓰는 거는 이제 단순히 불편함이 아닌 리스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미나이3의 등장이 시장에 뭔가 환희를 넘어서 공포라는 그런 심리 변화까지 줬던 이유는 저는 단순히 더 똑똑해서가 아니라 이제 제미나이3보다 더 나은 모델을 만드는 게 경제적으로 불가능해졌다라는 걸 증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뒷받침하는 게 이 TPU예요, 구글의. 구글이 11월 초에 제미나이를 출시하기 2주 전이죠. 11월 초에 7세대 TPU인 아이언우드를 향후 몇 주 안에 런칭할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구글 TPU의 성능은 엄청 뛰어나다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미 네. 6세대 TPU만 해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엔비디아의 그 블랙웰을 뛰어넘는 성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더 업그레이드를 시킨 7세대 TPU를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7세대 버전은 특히나 추론에 많이 강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미나이 3도 학습은 그 TPU, 6세대 TPU로 하는데 이제 추론은 7세대 TPU인 아이언우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세대 버전이 굉장히 제미나이3에 최적화가 돼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그 제미나이3를 대표님도 한번 써보셨을 것 같은데
네네.
실제로 써보시면 2.5 대비 굉장히 답변 속도가 빨라졌다는 걸 느끼실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맞아요.
그리고 답변 퀄리티도 굉장히 올라갔고 이거에 가능했던 이유가 구글이 엔비디아 GPU랑 다르게 광연결 기술을 쓰고 있어요. 광연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빛으로 진짜 그 칩들을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칩처럼 움직이게 하는 기술인데 이거 덕분에 구글 TPU가 그 제미나이3를 돌리는데 최적화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기 시간이 줄고 답변 퀄리티는 올라가는 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구글 TPU는 결국에는 AGIC인데 그러니까 이 어플리케이션 스페시픽이라고 하는 게 이제 AI에 완전 특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GPU 대비 전력 효율성이 많이 높아요. GPU는 범용칩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필요한 기능들을 다 담고 있어서 전력 효율성이 ASIC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AI 모델을 돌릴 때는. 구글이 TPU를 사용해서 AI 모델을 돌리는 거는 다른 회사들이 GPU를 사용해서 돌리는 것보다 서비스 원가 자체가 떨어진다는 걸 의미를 해요. 이게 이제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가 지금 AI 사이클의 시작점이 구글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Attention is all you need라고 하는 지금은 너무나 유명해진 이 논문이 네. 2017년에 나왔는데 이게 다 구글 브레인 출신 사람들이 만든 논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Attention is all you need라고 논문에서 나온 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창시한 기업이 구글이었기 때문에 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에 가장 최적화된 TPU를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GPU랑 달리 제미나이3를 구동할 때는 낭비율이 거의 0%에 가깝다. 이것 때문에 제미나이3를 쓰실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를 느끼실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용 측면에서도 사실 GPU를 쓰는 기업들은 엔비디아의 GP 마진이 지금 70-80%이기 때문에 사실 그만큼 엔비디아에 떼어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똑같은 GPU든 TPU든 뭔가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가가 있을 텐데
그렇죠.
그거 원가보다 한 4배, 5배 비싼 돈을 내고 사용하고 있다는 거고
맞아요.
구글은 직접 만드니까
네.
그것보다는 확실히 돈이 덜 들겠죠.
맞아요. 그래서 구글의 한계 추론 비용은 GPU 쓰는 경쟁사 대비 5분의 1 수준이다라는 추정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AI 모델들의 가성비를 나타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돈이 많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고
네.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성능이 좋다는
성능이
거거든요.
건데.
근데 이 가장 가성비가 좋은 모델을 이은 선이 초록색 선이에요.
아.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보시면 제미나이3가 압도적으로 지금 모든 모델을 이기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가장 가성비가 있는 AI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미나이3는. 그래서 이게 이제 AI 사이클에 의미하는 바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이 오픈 AI 서클이 너무 비대해졌어요. Too big to fail이라고 하죠.
그쵸.
대마불사가 됐습니다. 이제 얘네가 죽으면 미국이 죽어버릴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얘네의 구조를 보면 이 GPU 제작사들한테 GPU를 구매를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이제 클라우드 업체들한테 클라우드를 빌려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사용을 해요, 오픈 AI가. 그러면서 막대한 적자가 일어나고 이걸 막기 위해 투자 유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연결고리 안에서 이 순환 서클이 계속 지탱이 되고 있는 건데 이게 지탱이 되기 위한 대전제는 우리가 가장 똑똑한 모델을 갖고 있다라는 게 증명이 돼야 돼요. 성능의 압도적인 우위가 증명이 돼야지 네 가지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순환 사이클이 페일하지 않는 건데 이게 이제 여기에 금이 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실제로 이 성능 비교 중에 이 AI 모델을 돌리는데 얼마의 비용이 드는가, 같은 값을 도출하는데 이거를 비교한 지표가 있는데 제미나이3가 압도적으로 낮아요.
아, 이 숫자가 이제 1500대 2네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이미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성능의 압도적인 우위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럼 거의 뭐 100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건데.
그렇죠.
1000배는 아니고 뭐 한 7, 800배.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네 가지 기둥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글이 아이언우드 출시를 발표한 게 11월 7일이었고 제미나이 3 프로를 출시한 게 11월 18일이었거든요. 저는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아하.
구글이 결국에는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구글은 항상 이 쇼맨십이 뛰어난 회사거든요.
네네.
그래서 TPU를 먼저 보여주고 앞으로 2주 후에 공개할 제미나이3가 이 TPU 위에서 돌아갈 거니까 너네 잘 봐. TPU를 출시를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제미나이3를 출시를 해서 이제 아 진짜 구글 TPU가 대단하구나 라는 거를 이제 보여줬던 거죠.
아.
그래서 구글이 이 두 가지 이벤트를 통해서 시장에 던지고 싶었던 메시지는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를 완벽하게 수직 계열을 할 수 있어야 그러니까 풀스택 기업이어야만 만 이제 AI 사이클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글의 메시지가 제가 생각하는 AI 사이클의 승자 독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 중에 세 번째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능에는 카테고리가 없다. 그리고 AI는 데이터 지박적인 혁명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완벽하게 수직 계열화할 수 있는 기업만이 승자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개가 가능한 기업은 빅테크 업체들일 수밖에 없고 네. 그들이 승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1월 초에 모건 스탠리에서 이런 레포트가 나왔어요. 그 내년도 구글 클라우드 매출 성장률 컨센서스가 31%거든요. 그런데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가 50%를 제시를 했어요. 내년 성장률이 50%가 될 거다라고 제시를 했는데 이건 사실 엄청나게 공격적인 베팅이거든요. 애널리스트 그러네요. 입장에서도. 이게 이제 이 애널리스트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결국에는 구글이 제미나이3랑 TPU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엔비디아의 GPU는 지금 너무 쇼티지라서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시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뭐 노력을 많이 하면 구할 수는 있어요, 사실. 근데 TPU는 외부 기업 입장에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구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구글은 TPU를 외부에 판매를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외부 고객이 TPU를 쓰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내고 빌려 써야 됩니다.
아하.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구글이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클라우드 사업에 있어서는 후발주자입니다. 만년 3등이었어요. AWS 매출액 대비 구글 클라우드 매출액의 비율인데 이게 거의 막 되게 느리게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구글 클라우드에 내 사진을 저장하나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에 내 사진을 저장하나 똑같거든요, 사실. 그래서 가격이라는 것밖에 차별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선점 효과가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이 시장을 선점을 했기 때문에 구글이 이 시장을 되게 뚫고 올라가기가 힘들었어요, 그동안. 그런데 AI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차별점을 내세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클라우드 쓰면 너네는 제미나이랑 TPU를 쓸 수 있어 라고 제시를 해주면서 이제 새로운 셀링 포인트가 된 겁니다, AI가. 그러면서 구글의 이제 아마존 대비 매출액 비중이 거의 50%에 근접한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원래는 한 20%대였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구글이 결국에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건데 구글이 AI로 그래서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제미나이3의 API를 사용함으로써 내는 구글에 내는 구독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미나이3를 구독할 때 내는 그런 비용처럼 기업들도 그런 비용을 낸다는 겁니다.
아, 클라우드 쓰면 제미나이 써야 되니까
그쵸?
제미나이 근데 내 건데 내 클라우드 쓸 때 내 제미나이
쓰니까
돈 내 이런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업셀링이 가능하겠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똑같은 클라우드 쓰더라도 제미나이 써야 되니까 너 돈 더 내 이런 거에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TPU를 직접 사지는 못하지만 이 TPU를 클라우드 임대료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살 수 있거든요. 하드웨어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구글이 이렇게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에 풀스택을 들고 있으니까 음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수익을 다 혼자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두리를 딱 해놓고 혼자 다 먹겠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사실 뭐 OpenAI 예를 들어보면 소프트웨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먹고 있는 거고 ChatGPT, 뭐 OpenAI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리고 하드웨어는 엔비디아가 먹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구글은 이거를 풀스택으로 다 먹는 구조라는 겁니다. 다음 질문은 위너 테이크스 어린 건 알겠다 이제. 근데 그러면 누가 이거를 다 가져갈 거냐? 승자가 누구냐라는 건데 이 승자를 판별함에 있어서 가장 유심히 보셔야 될 거는 지능의 한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기업이에요. 저는 이 구글의 제미나이 3 발표가 구글만의 개별 이슈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픈 AI 서클의 연결고리의 가장 큰 핵심은 결국에는 오픈 AI가 만드는 그 AI 모델의 성능이 가장 뛰어나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픈 AI가 이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비싼 인프라를 써줄 거다라는 믿음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OpenAI 서클 외부에서 승리가 나온다면 OpenAI가 그동안 투자했던 거는 순식간에 다 좌초자산이 되는 거예요. 매몰 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저는 AI 사이클에 있어서 이게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이거랑 관련해서 지난주에 또 유의미했던 이슈가 하나 있는데
네.
이 QN이라고 하는 알리바바의 AI 모델인데 이 QN의 누적 다운로드 수가 메타의 오픈소스 모델인 라마의 누적 다운로드 수를 제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오픈소스 세상에서는 미국이 1등이 아니다 더 이상 이거를 의미를 하거든요. 중국이 이미 너무 많이 따라온 거예요. 우리가 못 보고 있었던 사이에. 사실 그 연초에 되게 딥시크가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도 중국에 여러 가지 AI 모델들이 나왔어요. 그중에 최근에 좀 충격을 줬던 모델은 문샷 AI라고 하는 기업에서 만든 키미라고 하는 모델인데 이 키미의 추론 모델인 키미 K2 띵킹이라고 하는 모델이 나왔을 때 공개한 지표인데 이게 다 챗GPT랑 클로드를 제치는 성능을 발표를 했습니다. 딥시크는 우리가 그때 충격을 받았던 이유가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GPU를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알고리즘의 개선을 통해서 딥시크가 이제 오픈 AI나 다른 미국 AI 모델을 대비 더 뛰어난 성능을 만들었기 때문이었는데 그때 기반이 됐던 모델이 이 MOE라고 하는 믹스 오버 익스퍼츠라고 하는 모델이었어요. 이게 이제 모든 연산에서 다 최대의 영향을 때려박는 게 아니라 각자 딱 전문가들만 전문가들을 마련해놓고 그들이 필요할 때만 불러와서 쓰는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이었는데 이 키미 K2 띵킹은 아예 그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재설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원래 그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의 최대 단점이 그 연산량을 늘릴수록 거기에 들어가는 메모리나 이런 것들이 거의 거기에 제곱으로 늘어난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대한 메모리와 비용을 유발해서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였어요. 근데 키미 K2 띵킹은 이 독립적인 망각률을 부여한 이 KDA라고 하는 새로운 어텐션 메커니즘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뇌도 좀 중요한 기억은 장기 기억 저장소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좀 안 중요한 기억은 단기 기억 저장소에 저장을 하는데 이거를 AI 모델에 부여를 한 거예요. 너네 안 중요한 거는 굳이 기억하지 마. 이렇게 함으로써 메모리 용량을 늘린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이 긴 문맥을 생성을 할 때 메모리 사용량을 거의 4분의 1까지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 100만 토큰 길이 문맥에서 기존 어텐션 메커니즘 대비 6배나 빠른 처리량을 달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을 적게 들고 성능은 더 뛰어난 모델을 만든 거예요. 결국에는 중국이 엔비디아 GPU가 없는 그런 제약 상황에서부터 또 한 번의 혁신을 만들어냈다는 게 이 키미가 준 쇼크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저는 구글이랑도 맞물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픈 AI의 그 CEO인 샘 알트먼이 구글의 제미나이 3 발표를 보고 나서 그 소감을 얘기를 했는데 구글의 최근의 그 진전은 우리한테 있어서 일시적인 경제적 역풍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단순한 덕담이 아니에요. 샘 알트먼이 엄청 큰 위기감을 느꼈다 생각을 하는데 그 위기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비용 구조가 붕괴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지금까지는 엔비디아의 비싼 GPU를 최대한 많이 사서 그거를 최대한 많이 때려박으면 GPT 성능이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엄청나게 많이 인프라 투자를 했었는데 구글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자기를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고비용 구조가 맞나?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계속 순환 참조가 퍼져나가면서 이 위에서 AI 사이클이 지탱이 되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런 위기감을 샘 알트먼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한 이야기죠. 네. 엄청. 그러니까 샘 알트먼처럼 공격적으로 늘 좋은 얘기만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썼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제미나이 3.0 이게 아, 이게 좀 센데,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센데,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얘기 어디서 들어보셨죠? 사실 연초에도 딥시크 얘기가 나왔을 때도, 아, 이거 딥시크 되는 거 보니까 이제 뭐 안 해도 되겠네.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거는, 재미나이는 아까 보이는 데도 올해 1등 모델이 된 것 같다. 근데 그거 사용할 때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었어? 야, 그럼 이거는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생각보다 큰 충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는 샘한테만 한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이코노믹 헤드윈즈라고 딱 정확히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이유가 결국에는 에이전틱 AI 시대로 넘어가면서 오게 된 것 같은데, 이 이전에는 AI 모델들이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기보다는 성능을 서로 자랑하는 그런 그쵸, 사이클이었어요. 그쵸, 그쵸. 그래서 학습이 제일 중요했었는데, 그러면서 이때 학습 당시에는 자본력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맞아요.
누가 엔비디아 많이... GPU를 더 많이 살 수 있냐. 이게 가장 중요했는데, 이제 에이전틱 AI에서는 실제로 유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추론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추론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비용 효율성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 서비스를 확장을 해야 되는데, 거기 돈이 많이 들어버리면 사실 이거는 닷컴버블이랑 다를 게 없어 버리는 거거든요. 이 비용 효율성이라고 하는 거, 이 비용은 뭐냐면 지능에 대한 비용이에요. 누가 지능의 한계 비용, 그러니까 지능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0으로 더 빠르게 수렴시킬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사실 이 그림에서도 그냥 한번 막연하게 생각해봐도 그럴 것 같잖아요. 왜냐면은 아니 어떻게 GPU만 계속 더 넣는다고 그거 언제까지 할 거냐, 언제까지라고 할 때 그 끝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끝은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얼마나 맞습니다. 비용을 싸게 만들 수 있는 것이냐라는 이야기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구글이 해준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태를 종합적으로 보면서 들었던 결론이, 이번 AI 버블은 닷컴 버블 때처럼 이렇게 점점 커지다가 터져버리는 게 아니라 꺼져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딱 이래요. 지금 엔비디아의 그 AI라고 하는 그 골드러시에서 금광을 캐기 위해서 제일 좋고 비싼 그 곱괭이를 팔고 있는 엔비디아의 빅테크 업체들이 막 줄을 서서 사고 맞아요. 있어요. 근데 그 옆에서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글은 TPU 파운더리라고 하는 자체적인 그 곱괭이를 만드는 공장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점점 더 뛰어난 그 곱괭이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 반대편에서는 중국 업체들이 나무 막대기만 가지고 이 금강을 캘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이 기술을 전 세계에 무료로 뿌려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은 누가 이겼는지가 명확하지 않지만, 만약에 구글이나 이 오픈소스, 중국의 오픈소스 모델들이 승리를 해버린다면,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 줄 서서 곡괭이를 구매했던 사람들은 사실 이제 과잉 설비 투자가 이제 정당화가 돼버리는 거죠. 순식간에 과잉 설비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게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게 엄청, 엄청 무서운 얘기예요. 아니,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주신 거긴 하지만.
네, 그렇죠, 그렇죠.
아, 이게 만약에 정말 연수로의 이제 가설대로 낸다는 얘기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GPU가 이렇게 많이 팔릴 거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저기까지 줄이 있었기 때문인 건데, 만약에 지금 이게 현실화돼서 줄 섰던 사람이 그냥 나가버리거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 이거 만들어줘라고 했던 것들 중에서도 취소되는 물량이 많아질 거란 얘기고,
그렇죠.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은 완전히 다른 흐름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여가지고 무시무시한 얘기인데
무서운 그림이에요.
네.
AI의 수호자라고 여겨지는 이제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라고 하는 애널리스트가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보고, 지금은 테크에 있어서 1996년 모먼트지 1999년 그러니까 닷컴 버블의 정점 모먼트가 아니다, 그러면서 현재 AI 산업은 약으로 치면 3회 초밖에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투자자들한테 되게 안심을 줬죠. 아, 아직 9회 말까지 있으니까 아직 6회나 남았구나라고 안심을 줬고,
그쵸, 그쵸.
저 또한 여기 100% 동의를 합니다. AI 산업이 저는 전혀 버블 국면에 진입도 안 했다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도는 과잉 투자가 결국에는 닷컴 버블 때처럼 이번에도 터지고 말 거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닷컴 버블 때 기억이 너무 강렬해서 그 프레임에 갇힌 낡은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AI 산업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이 3회 초지만 AI 버블, AI 혹은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다르다 생각을 해요.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AI 주식들에 끼고 있는 버블은, 특히 AI 인프라 주식들에 끼고 있는 버블은 완전히 다른 형태로 끝나버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보이는 게 구글이 압도적으로 이겨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4회 말에 끝날 수도 있어요, 사실. 이 야구
골드
게임이.
게임으로.
네, 골드 게임으로.
그래서 28대 2네요. 네. 이것도 혹시 나눠
바나나로 여기.
네.
아. 그래서 지금 AI 산업이 직면한 저는 가장 큰 리스크는 정확히는 AI 주식들이죠. 주식들이 네. 직면한 가장 큰 리스크는 기업들이 돈을 못 벌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AI 사이클을 주도하는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기업들이 돈을 못 벌어서 망할 일은 없어요. 다만 누군가가 그게 구글이 될 수도 있고 오픈 AI가 될 수도 있고 중국 AI 업체들이 될 수도 있는데 누군가가 압도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이 지능의 한계 비용을 0에 수렴시키면서 아예 이 전쟁이 끝나버리는 시나리오예요. 이게 저는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닷컴 버블을 돌아보면 이때 당시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통신사들이 지급 불능 사태가 되면서 자기들이 그동안 갖고 있던 자산을 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인프라의 가치가 0으로 수렴하면서 다크파이버가 양산이 됐던 사이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AI 사이클을 보면 이 지금 AI 사이클을 주도하고 있는 업체들이 금리가 올라서 망하지는 절대 않을 거예요. 다만 이들이 투자한 그런 인프라들이 더 이상 만약에 사용가치가 없어지면 이 회사들은 순식간에 유틸리티 기업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디레이팅이 되는 거예요. 멀티플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멀티플이 디레이팅이 되면서 주가가 빠지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들이 이제 전쟁이 저들의 승리로 끝나버렸네. 그러면 캐펙스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캐펙스를 축소하는 순간 그 충격은 고스란히 이 하드웨어 업체들한테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하드웨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AI 인프라 버블이 끝나면서 엄청난 주가 하락을 경험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는 지금 AI 버블에서 가장 걱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촉발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과잉 투자도 아니고 오픈 AI가 만드는 순환 출자 구조도 아니고 연준의 금리 인상도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단일 주체가 AI 경쟁에서 승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그 시점은 압도적인 성능이나 비용 효율성을 보이는 모델이 초격차를 벌리면서 경쟁사들로 하여금 아 내가 더 이상 해봤자 의미가 없겠구나 라고 하면서 캐펙스 의지를 꺾어버리는 순간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버블의 끝은 닷컴 버블 때처럼 급격한 가격 교정이나 아니면 기업들이 연쇄 도산하면서 만들어지는 이 버블이 점점 팽창하다가 터져버리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 쇼티지가 해결돼버리거나 아니면 알고리즘 효율화 때문에 비용 안정화가 돼버리거나 아니면 누군가 승자가 생겨버려서 시장이 그 기업을 위주로 재편이 돼버리거나 하면서 다른 기업들이 더 이상 경쟁하기를 포기해버리는 그러면서 이 풍선에 들어갔던 바람이 빠져버리는 그래서 꺼져버리는 사이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 사실 지금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우려는 저는 위쪽이라 생각해요. 지금은 닷컴 버블이 만들어놓은 그런 악몽이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그런 게 반복될 수도 있다는 미확인된 공포가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AI 사이클이 끝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대신에 AI 사이클은 누군가의 승리로 인해서 꺼져버리는 형태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승리하는 회사를 찾는데 우리는 모든 노력과 에너지를 다 소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베타에 집중할 때가 아니다, 이제는. 이제는 알파에 집중할 때로 넘어가는 전환점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 생각을 합니다. 베타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다가 베팅을 하는 거예요. AI 산업에 베팅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전까지는 AI를 한다고 하면 모든 업체가 다 같이 손잡고 올라가는 사이클이었다면 지금은 제가 전 시간에도 페이즈 2로 넘어갔다고 얘기하면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승자들을 위주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장세입니다. 그래서 선별이 필요한 그 알파를 누가 내는지를 찾아내는 장세가 도래할 거라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워렌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제 올해 연말을 끝으로 은퇴를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서 이번 3분기 13F 보고서에서 구글에 대한 대규모 지분 신고를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구글이 워렌 버핏의 마지막 투자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워렌 버핏이 되게 그 세상의 큰 변화를 잘 보는 사람이잖아요. 사실 과거 투자 이력을 봤을 때.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이렇게 알파벳에 투자를 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뭔가 투자사로서 캐피탈 게인을 얻기 위한 목적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그림에서 생존을 위한 어떤 그런 전략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많이 들게 만드는 그런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연수르랑 이제 제가 평소에도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오늘은 어느 때보다 그 강한 콜입니다. 이게 좀 그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거 지금 상당히 큰 변화다. 그러니까 구글이 1등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더 중요한 거는 얘를 시간이 가도 이기지 못할 것 같다라고 나머지 업체들이 생각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그렇죠.
물론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고 계속해서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구조가 돼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저도 이제 주말에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구독자분들하고 한 시간 내내 구글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면 구글이 지금 너무 중요한 때.
맞아요. 네.
그리고 특히나 제미나의 3.0이 나온 이후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긴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걸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생각들이 많이 바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을 여러분이 포트폴리오에 반영을 하지 않는 것이 리스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맞습니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연수로가 이제 차분하게 얘기했지만 굉장히 무서운 얘기라는 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네.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주 연수로와 함께하는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